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원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 받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인지 그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고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행위나 공로로 인해서 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로 그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의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생애가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 이후에 그 더 나은 의의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인 삶,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 등등의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쭉 생활적인 면을 언급해 옵니다. 그러다 지난번까지도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단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인 그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예수 믿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역경 이런 것들만 말씀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좁은 문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어떨까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좁은 문, 큰 문도 있는데 넓은 문도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그리고 불편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좁은 문, 사람들의 많은 그런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리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런 문을 찾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좁은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문이 크고 넓다라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나 문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문, 집에 있는 문 말고 바깥에 있는 문이 큰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면 넓고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더 편리하고 더 좋으니까 그 넓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그런 정도의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는 그 정도의 문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일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선언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런 동물, 그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 택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들을 수 없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문이니. 자, 이제 예수님이 뭘 선언하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문이시라고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키려, 그게 도둑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도둑을 인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얻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했습니다. 그 큰 길이, 큰 문이, 먼저 문은 크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길이 넓다. 영어 성경에 어떤 서 wide, broad하다. 다 넓다는 의미죠. 뭐 옆에가 뭐 넓고 지경이 넓고 길이 넓고, 그 어떤 성경에는 뭐 wide하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성경은 또 좀 약간 다르게 있는데 결국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내용이 넓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브로드나 뭐 와이드나 뭐 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문이나 길은 다 넓다는 거죠. 어떤 문이요? 멸망으로 가는 문. 그 문은 다 넓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지만 이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 좁은 문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이, 넓은 문을 열잖아요.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문을 열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 길도 어떻게 보면 넓다는 거예요. 큰 문을 열었는데 그 길 또한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은, 큰 길, 크고 넓은 길은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다. 왜 이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까요?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과 상반된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왜 이렇게 불편해 하면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좀 편리하게 예수님을 믿자, 쉽게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분들이 더 편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아닌 또 다른 타 종교도 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도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흥거리,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 번영한다, 이런 말만 듣는 그런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룩을 쫓아 살아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축복과 번영에 대한 메시지만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부인 그리고 회개, 순종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며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떤 유흥거리로처럼 교회에서도 즐기는 것에만 연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옥에 됐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에도 요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다. 없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 거듭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품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성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난 자로서 이전에 있지 않던 성품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아이돌도 태어날 때 뭡니까? 우리 성품이 없었는데 그 엄마를 통해서 새로운 성품이 난 거예요. 예전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통해서 아기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없던 성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받은, 생명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큰 길, 그 넓은 길, 와이드하고 브로드한 이 와이드한 그 길, 게이트, 브로드한 로드, 이런 대로 가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원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원합니다. 제한받고 구속받는 거 싫어요. 내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모른 채 결국은 잘못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요즘에 뭐 교회가 꼭 이단 교회는 아니라고 해도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 빠져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이라고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설교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어요. 뭐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행복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수정교회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또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 긍정적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왔죠. 우리가 여기 80년대 초에 그때 이민 오신 분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TV에서 막 설교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분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 많아요. 좋은 말이 많아요.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고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화되는 거, 이런 것들에서 막 언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 있는 설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그리고 이단들은 없습니까? 근데 이단들도요, 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단,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서 이단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걸 진짜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괜히 부연 설명하고 거기다가 다른 걸 첨가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행위, 십자가 플러스 행위,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 구속에 뭔가 인간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라는 것은 거듭나고 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구원의 믿음의 열매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되어져야 될 열매요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있어야만이,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왜 카톨릭이 잘못됐느냐? 십자가 플러스 행위.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런 걸 웰컴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다음에 거기 있잖아요.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티.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for. 직역한 성경은 for가 나와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무슨 말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당위성과 좁은 문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고 크고 넓은 큰 문, 그리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도 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타 종교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 마호메트 교도들, 모슬렘 사람들,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고 자기네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길이, 그 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거기서 같이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 큰 길, 넓은 길,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인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시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부정과거. 이 부정과거라는 말이 뭐냐면, 이 용법이 뭐냐면 이 부정과거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역사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명령이지만 여기서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Once. 한 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나 이 문이 싫어서 다시 나오겠어 하고 문 닫고 다시 확 열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은사는 우리를 부르신 그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물리겠습니다. 싫습니다. 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데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 이 구원을 물리겠습니다. 나 믿지 않겠습니다. 나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다시 예전에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좁은 문, 아 너무 좁기 때문에 나 짜증이 납니다. 나 여기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문,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나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유효하게 부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난 거예요. 중생합니다. 중생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믿고 회개시킵니다. 믿고 회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의롭다 용서합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우리의 죄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그 성경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나의 죄악된 상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물질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죄악된 상태를 그 상태를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나의 죄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나의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회개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이 구원의 서정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여기서 애통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지만 체험이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바른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이 애통하지 못하는 이걸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큰 저해 요소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진정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잉태하고 새로운 성품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내주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전에 내가 죄졌던 죄의 실상을 타협하지 말고 그걸 묻어두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 졌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 사랑하니까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묻어져서 그냥 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 실상을 깨닫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회개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를 클린징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는 자의 그런 어떤 서정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고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회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를 컴프로마이즈하고 그걸 타협하고 아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거듭난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자에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용서하심,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 그 칭의의 근본적인 그런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보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게 완전히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 구속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값없다는 것은 공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걸 은혜로 여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식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공로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의롭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역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속의 그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좁은 길에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 좁은 문에 연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자, 이제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이제 딱 들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롭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한 자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 Sanctified Life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져 있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보고 여러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 여겼다는 것은 영어로 judicial forensic act, forensic announcement, forensic declaration, judicial declaratio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정 선포예요. judicial declaration. 선포라는 거예요. proclamation, 선포, declaration이 더 맞겠죠. 법적으로 forensic declaration, 법적인 선포입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우린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인한테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고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됐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선포했다는 그 사실로는 우리는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은 우리는 속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 보고 지금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황공한 거죠. 죄인한테 죄인 우리 죄인이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불러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28절 29절 그쪽에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래요? 그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28장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 이르게 됐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윗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이 땅에서 산 그분의 순종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켰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분의 순종 그런 순종도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 그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갔던 그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그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문을 딱 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신나게 막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거기에 또 헬라어로 허티라는 말이 있는데 또 왜냐하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NSB, 뭐 ESB 직역한 성경에는 왜냐하면 있습니다. NSB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생명으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유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 멸망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멸망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말이 헬라어로 그냥 네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좁고 문은 좁다 그러죠. 근데 길이 협작하다 그러죠. 이 협작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동맥이 협작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협작증 경동맥 협작에서 피가 그 잘 이게 흐르지 못한다. 그리고 척추 협작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협착됐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로됐다는 것보다도 이게 꽉 억압을 받다. 그래서 이게 압축이 됐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게 이 협착이라는 의미예요. 헬라어적인 원어로 인해서.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 사실 이 말씀은 뭘 뜻하고 있냐면 협자가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는 거야. 억압, 핍박,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이 협착하다는 것은 생각 문을 딱 열었는데 좁은 문을 열었는데 문이 좁아요. 문이 좁아요. 문 자체가 좁은데 그 길은 협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압되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협착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협착하게 할까요? 외부로부터 바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압력, 핍박,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협착하게 하죠. 제어하게 되고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근데 이 협착하다는 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시키고 제어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외부의 압력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의 삶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화된 자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회개한 사람이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이 협착하고 어려워도 그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협착한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되어져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협착한 그 길로 거리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때롭고 힘듭니다. 때롭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눌리는 것 같은 나를 내가 눌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눌림이 아니고 그 괴로움이 아니고 내가 억압을 받는다고 해도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 핍박과 억압으로 생각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착한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협착한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로한 그 문을 열었더니 내로한 좁은 문을 열었더니 문은 좁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 협착이에요. 이런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편안하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다 웰컴하고 다 축복받고 프로스퍼리티의 번영과 축복을 기약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가 이런 협착한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매는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하세요. 뭐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축복이지만 그 삶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하고는 정반대되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걸어가는 삶과는 전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 종교가처럼 생각하는 그런 뭐 좋은 일만 생기고 해피하고 뭐 그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쫓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If anybody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Take up his cross daily.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고통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질면 어떤 버든이나 짐이나 내가 당면해야 될 그런 어떤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도 감수하고 기쁘게 달게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갔습니다. 거기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밖에 나와서 막 돈을 법니다. 그 나와서 그 보화를 사지요. 보화를 그 보화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가 저기서 저 보화를 사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보화를 품은 거예요. 우리가 보화 대신 예수님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나의 보화 대신 예수님, 그가 발견한 것을 거기서 비유해서 발견한 그 보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적인 눈의 보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화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며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탄식이 터져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화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명절날 성령님이 받으실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기쁨이 답답하고 협착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잘 답답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제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I will be with you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to the ends of the day of the earth. I'll be with you to the very ends of the day.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아 그렇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마지막에는 멸망받겠지만 저는 멸망의 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깨닫고 이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종교 불교 믿다가도 예수님 믿고 이슬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심지어는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에 있었다가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역사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르심으로 그의 작정하심으로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 감사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 기쁨, 그리고 은혜의 강가에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협착해도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아무리 협착하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좁은 문 되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인을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